다윗의 시로 표기되고 있는 이 시편은 자신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시편 103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역시 찬양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사실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들려줘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우리가 충분히 감동하고도 남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귀한 복음도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글귀로서 듣는다면 먼 이야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온 인류,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감사와 찬양을 격려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죄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왕이었던 비굴한 사울이 정치적인 원수로 자신을 죽이려는 흉계나 간악함에서 또 자신의 위에 있는 일곱 명의 형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긍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역시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라는 가르침과 권면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또 이렇게 부탁이나 명령에 의해서 하는 찬양이나 감사는 중심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딴 곳에 마음을 둘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보다 왕보다 귀한 나를 죄와 저주에서 사탄의 종노릇에서 사주셨다는 고백이 가능할 때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영광을 돌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홍해 물속에서까지 추격해오는 바로의 전차들을 물에 빠쳐서 섬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연스럽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감사하고 있는 찬양을 읽게 됩니다. 이런 입장, 즉 죄에서의 용서, 사죄의 은혜를 예수도로 통해서 경험한 자라야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령께 의지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격함으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통한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권면이나 부추김이 주님의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자라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의 세상에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감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으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감격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절, 2절을 먼저 생각하겠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고 다윗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번씩이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두 절 속에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즐거워하고 경배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런 감격과 고백을 옆에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뭘 확정했다는 겁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를 굴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트인 데는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사울이 죽일 잘 드는 칼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경각관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슨 각오를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수없는 죽음의 고비에서도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역시 우리가 이런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감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까지 그 출애굽에서부터 40년의 여정 동안 광야를 하나님의 긍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겪어온 것은 오로지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영혼아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넵테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호흡을 하는 생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보면 뭐랍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해야 될 당위성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내 생명이여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내 속에라고 하는 것은 케레프, 가장 가까운 부분, 그 다음에 중심을 얘기합니다. 중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중심에 있는 것들아,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락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본래 무릎을 꿇다 또는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바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하는 시편 138편 1절의 내용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중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드리고 있는 고백처럼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찬양합시다라는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경배하고자 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시편 63편 5절에 그렇게 역시 고백합니다. 기름진 것, 여러분 고기 좋아하죠? 고기를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내 영혼의 만족함,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는 내 가슴의 감동이고 설레임인 거지요. 그러므로써 이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내 입술에 붙은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감격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시편 33편 1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의 것이라고, 의로운 자들의 회 중에서 찬송할 거라고 하는 말씀과 어쩌면 시편 111편 1절은 비슷합니다. 정직한 자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하는 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함께 모였으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시편 기자의 부추김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 중심이 주님을 인하여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찬양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이 드리는 찬양을 구경하면서 소리로만 그들을 거느는 찬양의 들러리들인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8장 1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고달픈 세상, 힘겨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힘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찬양하라. 621장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즐기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되고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치유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지가 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 드릴 충분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습니까? 감사하고 찬양 드릴 이유가 없습니까? 충분히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사죄와 치유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자는 거죠. 죄의 심각성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죄의 고통을 당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도 모릅니다. 왜? 절대적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귀한 그리고 잃지 않을 감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서 쓰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 각자에게도 늘 확신하고 감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죄함 받았다고 하는 감격으로 또 죽음의 수많은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 거기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들이 살기 힘드는 것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세요. 말기 암 환자들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요? 절망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어떤 능력을 최소한 발휘하면서 암과 싸워서 정복해서 이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기 그러면 아이고 나는 틀렸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해버리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암세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에 보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게 돼 있다고요.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은 로마서 6장 23절이지만 전반절에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반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6편 13절에서는 이런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모자를 씌워주신 것은 항상 나를 인자와 긍휼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는 대로 인자와 긍휼의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절은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좋은 것이 뭐겠어요? 소망을 주셨는데 여기 좋은 것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은총을 입은 거예요. 토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보다 아름답고 귀한 선함은 없어요. 인생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게 뭡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가장 귀하다. 왜냐? 영과 혼과 몸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존귀한 위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이상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피곤을 모른대요. 그게 지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인생의 피곤이나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주님 안에서 비로소 힘을 얻고 소생케 되어 인생의 가치를 알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소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저를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력이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편 86편 12절 13절에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생명을 건져주심에 대한 찬양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종 돼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 귀중을 모른다니까요. 종이 돼본 사람이라야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38년간의 외놈들의 외침,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다 일러주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뭐예요? 실감이 안 돼요. 세상에서 공의를 볼 수 없고 더욱이 영원히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할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땅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실 억압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억압받지 않아요.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도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억압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르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면 다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스스로 치러주시고 공의의 만족을 시키시며 그 대가로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즐겁습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은 사실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봤어요? 죽지 않았음에도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고통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저주와 종노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죽을까를 공포심 가지고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그 죽음의 저주에서 공포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온 인류에게 알게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이후에 복음으로 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았죠.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주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알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인류, 새 이스라엘이 될 사람들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약속인 거지요. 아직도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디에 매여 있다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의 형태로 죽을 수 있는 형태로 오신 겁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온 인류는 아담 이후로 원치 않아도 영원히 죄와 사망과 저주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름없는 그 중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긍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목숨들의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립시다. 그대로도 썩어서 멸망으로 갈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주신 그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자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 그랬죠. 프리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이 자유, 이게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찬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죽음에서의 자유, 또 죄에서의 자유, 저주에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마음껏 온 영혼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입술로부터 표현해서 찬양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